그런 것이 아닌데.
그 아침에 광고 드렸는데, 전민숙 집사님, 남동생 발인 예배 7시 30분입니다. 장소가 영대 영안실인데, 영안실이 좀 수리 중이기 때문에, 본관 지하 3층이야. 7시 20분까지 우리 교인들은 현장에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2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나았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을 유심하이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대부분 다 경험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가봤지요. 결혼식에 안 가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가봅니다. 초상집에 가서 주의 뜻을 발견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서 주의 뜻을 발견합니까? 뭐 결혼식이 교회입니까? 주의 뜻 발견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너무 선입감이 교회에 갔어야 주의 뜻이 발견된다고 생각하는 선입감. 이거 성경에서 그 수정을 요구합니다. 결혼식에 가더라도 거기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초상집에 가서라도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의 그저 본부죠, 본부. 성경은 본부고, 말씀이 터져나오는 하나의 댐이고, 우리가 이렇게 발길 다는 곳에는 그 댐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적셔지는 그러한 초지, 밭, 논밭 그 같은 역할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이제 말씀 끝! 나는 요거는 나의 일이야. 침범하지 마, 터치하지 마. 요거는 내가 구성하는 내 일이야. 라고 이렇게 장벽 철저망 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대로 결혼식에 가든지 초상집에 가든지 아니 그거 말고 보통 1차에서 누굴 만나든지 자,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나게 한 이유가 뭘까? 주의 뜻을 발견하러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의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처음 온 사람 같으면 자꾸 가르치려고 덤비들어요. 이거 참 문제지요. 목사들의 약점도 그거잖아요. 내한테 한수 배워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 말씀에 이 대목이 어긋납니다. 먼저 하면 먼저 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을 항상 그 염두에 보면 염두에서 보면 이제 새로 나온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왜 보내주셨을까? 아하, 내가 잊어버린 것, 내가 태만해서 놓쳐버린 것을 저분의 순결한 신앙을 통해서 다시 뭔가 내가 그동안 나태해서 태만해서 놓쳐버린 진리를 저분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이 담뿍 안고 소위 먼저 된 자라고 자칭하는 우리들에게 뭔가 교훈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결혼식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신부 이쁘냐? 신랑이야. 뭐가 그저 이 하나 대신 치우고. 신부가 얼마나 이쁘냐? 왜냐면 신랑은 안 꾸미거든요. 꾸미나 그 모양 그이지만 신부는 평생 동안 유일하게 공주로 위장하는 순간이 그 순간입니다. 평소에 설거지 할 때 드레스, 이거, 2m짜리 드레스 입고 설거지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공주라고 착각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남편 고등학교에 있던 출연이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병원에서. 줄무늬 있는 거. 줄무늬 있잖아요, 그거 이거든. 그런데 세상에 줄무늬 입고 결혼식에 침으로 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 무거운 거 짓을 끌면서 말이죠. 밑에는 다 덮고 위에는 드러내고, 이게 무슨 이 컨트롤에서 대립입니까? 해놓고 이제 그것도 벌 그냥 제가 한 결혼식 좀 주례도 했지만 벌 떨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아들은 뭐로 들리냐 하면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그죠? 그래 들린다 왜 빨리 끝내라고 신부 이쁘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이 집안은 얼마짜리 돈을 넣어야 나중에 내 아들 치울 때 얼마 받는가 그 계산해서 봉투에 넣고 그 하고 난 뒤에 빨리 대충 쓸 대충 주례 보고 폼 보고 주례죠 상투적인 거 듣고 가 빨리 가가 빨리 가서 식당에 밥 먹고 주차 빼기에서 주차가 가지고 와버리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초상집에 갑시다. 초상집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도대체 저기를 장제까지 따라가야 할 집안인지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막 돈 몇 푼을 끝낼 집안인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나죠. 오늘 바빠 죽는데 장제 깔락하지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 깔락하는 거 이미지 그때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친척들이 좀 분위기를 너무 까르지 말고 좀 부탁을 했는데 슬프지 않은데 슬프지 하려고 하는 그 찾은 손님들 좀 배려해서 이렇게 너무 안 슬프도록 했는데 한쪽은 울고 있는데 하나 하나 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팍 긴장되어 있다가 그 나중에 또 누구 또 돌아가시면 또 다 부재할 사람이라서 또 그냥 못 보내고 해주고 그래서 무슨 결국 거기서 남는 것은 뭐냐 자기의 품위와 위신과 체면 추스르는데 그거 급급하기 바쁘지 언제 주의 뜻을 발견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를 비교할 수도 않고 그래도 역시 둘 중에는 역시 결혼식 가는 것이 신나지요. 낮에 술이 나오니까 아주 신나고 좋은데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냥 초상집에 가서 주의 뜻을 발휘하라 이게 아니라 대조를 하라는 겁니다. 대조. 그러니까 대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을 하면요 자기의 성깔대로 못 삽니다. 사회가 그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저 20대 뭐 대학교 다녔다 해도 뭐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인간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학교에서 못 시킵니다. 지금은 인간교육을 누가 시키느냐 회사에서 시킵니다. 회사에서 지각하지 말기 상사한테 공손하기 아랫사람 앞에 모범 보이기 이 전부 다 이거 어디서 배웁니까? 말로 배웁니까? 말로 배우는 것은 학교나 학원에서 배워주고 온몸으로 실감나게 느끼는 것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웁니다. 그 직장생활에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뭘 배우냐 하면은 얼마나 나를 낮추어야 되는가 내 성질대로 부리다가는 직장생활 오래 못한다는 것을 정말 이 밥그릇과 관련시켜서 절감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시집가고 난 뒤에 많은 여자들이 살찌는 여자도 있지만 이거 자꾸 이거 안색이 안 좋은 여성들도 들어 있어요. 네, 우리 집안도 그런 게 다 들어 있는데 이 보니까 왜 천지 삶이 왜 그래 많으냐 말이죠. 근데 평소에 가정교육이 부모부터 잘 챙겨줬던 가정 같으면 챙기는 데서 오는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이 있을 말인데 우야우야하고 뭐 이렇게 부처에서 받은 그런 공주같이 키운 사람한테는 챙기려 하니까 참 챙길 게 없어요. 꼭 미칠이같이 미치겠어. 미칠이같이 미칠이 모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치겠는 그러니까 그것도 화풀이를 남편한테 자꾸 들고 남편은 피곤한데 또 아내 또 그거 하라니까 힘들고 뭐 성격이 안 맞으면 그런 오해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대비를 하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뭉개지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았고 누적된 인생이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너무 얕게 보고 좁게 본 거예요. 한계적으로 본 겁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것이 점차 타인과의 접촉을 많이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 시대로 살다가는 남한테 이제 인간답지도 못한 인간이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다. 뭔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자. 이것을 사회에 나와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인간의 욕망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억지라도 누르는 거예요. 누르다가 이제는 퇴근 맞추고 나든지 꿈속에서 그게 욕망, 억제된 욕망이 폭발한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런 이론을 했습니다. 억압된 욕망을 폭발하면 그것은 과도한 이제 과도하게 감각적으로 이제 쏟아내게 되는데, 그럼 양쪽 다 대조하면서, 그러면 양쪽 다 대조 경험하는데 그 주의 뜻을 대충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 아느냐? 실제로 주의 뜻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초상집에 이거 보고 배워야 배워야 되겠다 아무리 봐도 그 배우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한계 가지고 배우는 것밖에 안 돼요. 말이 좀 어렵지요. 그러면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오랜만에 죽음을 몰랐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아주 한 이게 궁궐에 살던 사람이, 그런 그처럼 아주 그저 보스럽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누가 죽어서 장시간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래 하는 일을 자기 업으로 한 사람들, 처음에 할 때는 뭐 염할 때 충격받았다, 나도 뭐 나한테 이래 될 겁니까, 나도 교훈받다 하지만,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요, 이거 뭐 쓰레기처럼 왔다 갔다, 그 뭐 감동도 안 받고 어느새 안 받고 아무것도 안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결혼식 할 때는 두근두근, 결혼식 처음 할 때는 물론 처음 누가 처음으로 처음밖에 안 해야 되지만 두 번 세 번 하면 아까 해서 좋은 거 아니지만, 처음 할 때만 벌벌 떨고 긴장되고 주인공도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아이를 또 하면 이건 뭐 장난이죠. 특히 그저 결혼식장에 가면 이 돌보 이 보아 그저 도와주는 그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 전문 아가씨들, 그 예식장 저분들 잘합니다. 잘하기는 잘하는데 뭔가 진지한 면이 뚝 떨어지죠. 진지한 면은 없어요. 또 장난 같아. 그래서 야, 이거 전도서 7장에 말씀 들으면 초상집에 가서 주의 뜻을 배우고 뭐 자취집 주의 뜻을 배워라 하는데, 아무리 내가 주의 뜻을 배우려고 해도 내 스님감이 남아 이상은 온전히 이걸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된통으로 아예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오늘은 욥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욥기. 초상집과 잔치집을 인생 통해서 양쪽 다 아주 심각하게 다 경험한 사람, 양쪽 다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이 누구랄까요? 욥입니다. 욥은 그야말로 부러움을 사는 중에 부러움을 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식 할 때, 야, 오늘 신부 너무 이쁘더라. 예?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았다. 야, 드레스도 올리고 화장도 참 잘돼 부케 하고 참 좋더라. 하지만 그 며칠 후에는 이제는 며칠 한복 입고 설거지 하다가 며칠 후에는 이제 주름 입고 설거지 해야 될 그런 일도 다 하는데, 욕도 마찬가지예요. 욕도 잘 나갈 때는 최고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입니다. 돈 돼지, 자식 돼지, 건강 돼지. 돼지라고 하는 것은 왜 꿀꿀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갖췄다 이 말이거든요. 돈 되고 자식 되고 건강 되고 부인 참하고 자식들도 이쁘고 더 이상 부를 게 없어라. 끝나니까 끝이잖아요. 뭐 교회 왜 나와요? 교회 나옵니다. 이제 네 가지 다 얻는데 뭐든 건강 되지, 자식 되지, 돈 되지, 인품 되지. 예, 인품 빠졌네. 인품 되지, 인격 되지. 뭐가 모자라는데? 뭐 저럴 게 없잖아요. 맨날 결혼식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대비하라는 말은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인간이 가장 절정에 있을 때 그 인위적으로 꾸미는 것이 결혼식이라면, 그 최고를 계속 최고로서 오늘 또 최고 내일 또 최고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욥이 초창기의 삶이었습니다. 부름의 대상이었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세상에 어려운 사람 구하거나 구하나 돌봐주고 어려운 사람 그냥 보지 않고 다 도와주고 그러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계속 돈 벌고 번 게 또 벌고 번 게 또 돈이 되고 돈이 새끼 쥐고 손이 새끼 쥐고 만약 그 깔구리 끌는지 그 돈 보고 당대 최고의 부자였죠. 당대 최고의 부자. 자,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장례식 되었습니다. 장례식보다 더 한계됐어요.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뭐라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하는 충격적인 말. 차라리 결혼식 이런 기도 잘할 것들은 태어나지 말할 것. 하는 고백처럼, 타다지 내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야. 엄마 뱃속에서 컴컴하게 있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왜 수모를 당하느냐. 사람이 죄를 짓고 당하면, 그저, 죄진 값이라 한다. 라고 이렇게 억울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도 없이 당해버리면, 가전재산 다 날리고, 자식, 그 이쁘던 자식 다 죽고, 마누나 떠나고, 인격은 친구들부터 인격들은 모독받고, 요새 크로스빌리지 분위기 비슷하네. 뭔가, 실컷 해줬고, 실컷 해주고, 복수당하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보복당 입장이 되어버리고,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태어나지 마, 차라리 태어나서 안 설치면 참 당해였다 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욥 전체 중에서 한 기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로의 중심을 삼고 있습니다. 한 기절이 뭐냐? 욥기에 나온 건데 23장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기절인데 들어보면 아하 그 기절 신방 왔을 때 했던 그 기절 이래 할 겁니다. 그게 뭐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은같이 나오리라. 오래 다닌 사람들, 야, 추억이 새롭지요? 이 기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정금에 금이 땡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비슷한 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우그릇. 또는 현대 그 정주영.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책 많이 팔리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예? 지금은 내가 너희들 보기에 지금 당하고 있지만, 정금같이, 정금의 구미가 팍 땡긴다. 내가 정금같이. 그래서 이 기절을 제가 왜 이렇게 또 뽑냐 하면은, 우리 김두율 주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보고 글씨를 하나 써달라 하는데, 욥기 23장 10절을 써달라 하는데, 다른 기절을 하겠는데, 정금이 뭡니까? 정금은 바로 순수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금 자체만 남아있는 상태를 점검해야 하거든요. 이리 봐도 금이고 저리 봐도 금이고, 금 빼놓고 없어요. 언제 먼지가 묻었지? 언제 흠이 났지? 아예 생각조차 되지 않도록 순수한 금 그 자체. 그렇게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언제 알았다고요? 욥이. 몽땅 모든 것을 상실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욥이 이런 대목을 이야기할 때 욥은 대단하거나 욥은 위대하거나 이래 생각하시면 해석 잘못하신 겁니다. 이 욥은 예언서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다 자신에서 포기하시고 상실하시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갑니다. 십자가 죽을 때 누구 하나 박수친 사람 없고 놀림은 받았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이유도 없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수모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뺨까지 맞으시면서 십자가에 목까지 박혔는데 그까지 묵묵히 순종했더니만 주님께서 그를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이느냐? 완전 천연열차입니다. 저 밑바닥에서 수직으로 세상 꼭대기, 비싼 꼭대기 없나? 세상 최고의 꼭대기, 모든 이름 위에, 뭐, 요비건, 에레미안, 이사야든, 이거는 관계없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팍! 속구치듯이 쏟아줘서, 모든 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찬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바울이 하는 말이, 이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했다고 해, 품으라. 자, 어디서 품는가? 결혼식에서 품어야 되고 초상집에서 품어야 되죠. 결혼식에 가서는 이게 인생의 다가 아니야. 그걸 품어야 되고 초상집에 가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품어야 되죠. 자 여기서 욥기에 다시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여기서 어려운 것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짐작할 수 있느냐 없냐 이 말입니다. 짐작 못합니다. 짐작이 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요거는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낌새라든 낌새. 아, 죽겠어. 아, 알았어. 죽겠어. 그 다음에 요런 걸 준비한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가 딱 하나. 이렇게 낌새를 채우는 것은, 낌새 채웠다는 그걸 소유하면 되지.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답답할 때 그때 잠깐 뵙고, 지금은 약간 헤어지겠습니다 하고 헤어져 그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 일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몰라요. 매일같이. 하지만 또 한 가지 아는 거다. 매일같이 아는 것은 비록 내가 몰라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길을 몰라도 주께서 알아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신다는 것을, 이건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어야 될 상황이죠. 아, 이거 어렵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자기 갈 길을 알고 가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자기는 갈 바만 알지 못한 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애굽에 나왔던 그 인간은 바뀌어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나올 때는 몰랐지요. 이 목사가 목사 될 때는 이대로 천당한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인간이 모든 게 바뀌어져야 간다는 것, 목사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것, 이것을 바뀌는 것을 바뀌게 하시는 것은 기준은 바로 초상집과 결혼식, 결혼식과 초상집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바뀌는가? 죽음을 곱게 수용할 정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사람 일생이 주님 앞에서 손바닥 넓이만큼 된다. 그 내가 채워봤어요. 숫자 보니까 25cm 나온 거 뭐 3, 4 가까이 돼요. 근데 그래도 주님이요 43cm 있잖아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대목 보니까 진실로 없는 것 같이. 아, 이거 재지 마라 이 말이구나. 손바닥만큼 해도 저버려, 이게 오므려버리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아, 너라는 인생은 없어요. 손바닥 들춰보면 허사뿐이라. 그게 그 다음 허사뿐이에요. 아, 아무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없습니다. 그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태어나게 해서 왜 없애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상 평생을 살면서 결국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10편 90편 9절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그게도 죽음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 일수까지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단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을 자랑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이런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자 라는 천에서 이 10편 90편이 나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시거든 울지 마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저처럼 죽어도, 저 사람처럼 죽어도 나는 살았다. 누구 때문에? 주님의 능력은 죽음보다 더 세다. 그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가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 가서 먼저 가서 그래서 물어 살아서 나를 민 자는 죽어도 나를 민 자는 영원히 살고 물어 살아서 지금부터 살아서 나를 민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네가 믿느냐?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 죽은 지 나흘만 나사로가 이거 거짓말처럼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주님 앞에 거짓말처럼 걸어 다닐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만 주의 뜻 알지 말고 평소에 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는 지들 되게 하옵소서. 결혼식을 차려할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서라도 주님의 십자가 자랑할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합시다. 292장입니다.